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다툼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다툼 좋아. 여기는 국민 TV.
이용만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계파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당의 사무총장 임명권이 문제인데요. 사무총장이라면 당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를 놓고 소위 친노 비노 사이에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툼을 막기 위해 당헌 당규를 제정해 놓았는데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분당이 코앞에 닥친 느낌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K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췄는데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 집권을 하면 어떻게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복지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 사회 이슈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런데 복지 문제를 놓고도 사실상 야당이 제대로 지금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동안.
네.
그 맨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된 건 2010년 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로 보는 게 일단은 맞겠죠.
그런 거 제 관점에서는 이제 그거는 네.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네.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쾌도난 마음 경제라는 책이 그 출판된 게 2005년도 7월 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냥 저는 그때 뭐 어디 또 취업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 책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책이 나오고서 한 3, 4달 정도 지나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무총리실에서 민정수석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그 민정수석 시켜 있던 분들이 이제 80년대 이제 이 민통년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뭐 알고 보니까 다 뭐 한두 달이 걸리면 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제 책을 읽어봐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들은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 청와대 비서관들, 권오규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읽고서 한번 그 서평을 써오라고. 그 서평을 쭉 받아보니까 이제 이 대부분 다 시장주자들이니까 이분들 얘기는 뭐 다 좋은 얘기지만 다 불가능한 얘기고 뭐 현재 글로벌 트렌드랑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 그런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해찬 총리 보고 그 한번 직접 만나보라고 해갖고 이제 비서관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던 그 이해찬 총리 그 당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게 그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그 80년대 이제 우리 민주화운동한 분들이 입만 열면 민중해방을 얘기를 했는데 민중해방의 내용이 뭐냐 정치적 해방만이 아니라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해방되는 거고 이런 걸 하려면은 그 지금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불쌍한 가난한 노인들 그다음에 지금 애를 못 낳는 그 아줌마들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반드시 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노무현 정부가 그 당시에 대통령도 받아주셨고 그래갖고 시작한 게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2006년도에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든 게 이제 그 비전 2030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플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청와대 그 사회수석 쪽에서도 연관이 돼가지고 준비를 했고, 그게 이제 2006년도 그 이 중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그 외교통상부 라인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그게 이제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는 다 뒤로 밀려버리고 복지국가 플랜도 다 뒤로 밀려버리고 이제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자기 집권 왔을 때 그냥 복지 예산을 그냥 쭉쭉 올릴 했다라고. 그게 이제 아마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비전 2030 계획을 집권 초반에 그냥 아예 그냥 밀어붙이고 예산 걱정하지 않고 그냥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정말 한인 거죠. 저도 한이고 대통령도
그게 사실은 한이셨고. 2006년도 그러니까 3년차 때
그렇죠.
사실 예. 힘이 정권의 힘이 이제 약해질 시점에
그렇죠.
예.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총리실 출입하면서 그 상황들을 좀 지켜봤던 것 같은데
예.
예,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다음에 추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FTA라고 그러는 바람에.
예, 이제 그게 결국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 두 정부의 이제 참여자들,
예.
주도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어떤 이제 경제적인 철학의 어떤 뭐 빈곤이라고 그렇죠. 봐야 예.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생각도 드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이었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복지국가 소사이티를 2007년에 만드는 거죠. FTA 하는 걸 보면서 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복지국가를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에 위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만들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지를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예, 그냥
그게 실패한 거예요.
예, 속으로 들어버리고 이게 이제 예. 그 다음에 정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그렇죠 노골적으로
예,
된 거고
예, 노골적으로 가속화했고요.
예.
그러다가 2010년도에 경기도 교육감 임상곤 네. 그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 무상급식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이게 사회에 처음으로 촉발이 된 거거든요.
저는 진짜 그게 훌륭한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가지고 촛불 시위를 할 때. 분명히 광우병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그 곤란한 처지에 있는 그 아줌마들, 어린이, 엄마들이 막 촛불 시위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경제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언젠가는 이게 촛불 시위가 수그러들 텐데, 저거를 그 다음 후속 이슈를 가지고 뭘 쌓을 건지를 저 혼자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 급식 문제일 거다. 왜냐면 이게 다 어린이들 먹을 거 문제니까. 근데 이거를 김상곤 교육감이 뭐 저희랑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거를 바로 그냥
치고 나가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당연히 먹히게 돼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자연스럽게 복지국가 문제로 지금 이제 대화가 옮겨왔는데요.
네.
복지국가 이걸 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모든 걸 국가에서 일상적인 걸 무상으로 해주는 걸 복지국가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먼저 무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과자 하나를 사 먹을 때도 누가 가치를 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 하면 다 무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프레임을 좀 잘못 짠 것 네. 같아요. 그게 사실 옛날 민노당 프레임인데 무상 뭐 의료, 쓰리 무상이죠. 무상
그렇죠.
의료, 무상 복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프리가 아니거든요. 세금을 내는 거고.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은 사실은 경제가 잘 유지가 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잘 내야지만 굴러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저는 보편적인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그 회장도 복지의 혜택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분들이 뭐 1년 소득이 한 2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중에서 제 생각인데 한 1,500 정도는 세금으로 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애들도 이 공립학교 보낼 수가 있고 자식들도 이제 유럽처럼 아예 대학원까지 다 무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을 누려야지만이 이 부유층들도 세금 낼 맛이 나죠. 왜냐면 내 아들과 나도 혜택을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혜택을 받는 김에 이왕이면은 내 눈높이에 좀 맞게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면 좋겠고 이게 무상급식도 그냥 무상만이 아니라 질 좋은 급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국산 소고기가 아니라 친환경 소고기를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동등한 이 복지 혜택 권리를 얻게 하고 그 대신에 세금은 부에 맞게 소득에 맞게 누진적으로 말하자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 하지만 누구나가 다 세금은 낼 수가 있는 사실 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소위 이 복지 정책은 어느 선까지 시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도 뭐 처음 무상급식 얘기가 나왔을 때 논란이 좀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이 돼서 그 정책을 시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네, 다 지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무상 보육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김상곤 교육감이 그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요, 당내 네. 경선 과정에서 이제 공약으로 무상 버스를 내놨다가 또 포퓰리즘이다 해서 그렇죠. 상당히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약간 좀 너무 제가 볼 때는 그냥 말하자면은 모든 거의 뭔가 정책이 나올 때는 이게 정책만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무상 버스는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뭐 이 뭐죠 그 이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냥 시달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버스비를 내쳐달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그냥 아침 출근 시간에 너무너무 그냥 서서 가고 네.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달라는 거였는데 이런 그 삶의 애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를 잘 못 찾잖아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얘기처럼 이제 무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물론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그 당시 무상이 아니라 이제 공영버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어떤 나라들과 어떤 도시들은 버스 요금이 아예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경기도나 서울시가. 아니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서 네가 뭐 버스비로 쓰고 말건 간에 이거는 또 다르게 하는. 근데 말하자면은 이제 좀 커다란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뭔가 공영버스건이 뭐 이 무료버스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뭐 있고요. 서울시나 경기도에 버스 운영되는 것도 사실 공영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굉장히 강하죠. 지금,
예. 네. 적자나는 걸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 그쵸. 다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이제 경기도 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선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하긴 한데, 만약에 차기 정부의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공영버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가령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거든요. 지금 20대, 30대 중에서 자기가 집을 살 정도로 돈을 벌려면은 뭐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가지고 연봉이 4천, 5천 정도에서 초봉이 시작되는 그 정도나 자기 집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도 한 1억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네.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그 자기 재산이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돼야지 자기들한테 1, 2억을 주지. 안 되죠. 근데 10억. 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서민들 중에서. 근데 그 얘기는 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20대, 30대들의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정치 전략적으로 이 20대, 30대가 지금 애를 못 낳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결혼해갖고 애를 키울 정도의 마땅한 주택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전세는 사라지고 있고 월세예요. 그런 월세를 낮춰야 되고 또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건데 뭔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런 굉장히 그냥 파라다임을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 피부로 느낄 정도의 그런 복지정책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뭐 지난 선거 때 그 반값 등록금이 이슈화 됐는데 뭐 박근혜 정부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유럽처럼 아예 그냥 무료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무료로 가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얘기, 무료로 가는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또 너도 나도 또 대학 들어와서 학력 인플레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걸 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이 대학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뭐 직장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할 경우에 가산점을 준다거나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전공이 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공부하게 하면은.
관련된 학과로.
그렇죠. 왜냐면 지금 대학 교수들이 제 친구들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왔는데 이게 성적 순으로 학과를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이 학과에서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채로 4년을 지낸다는 거예요. 스펙 쌓기만 하다가. 그러면 학생들도 신이 안 나고 교수들도 신이 안 나고 그 다음 이렇게 해갖고 졸업해갖고 이 사람들 채용하는 그 사장님들이 보기에도 얘는 도대체 영혼이 없는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써보니까 정말 쓸모도 없고 말이에요. 국가적인 낭비죠.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게 1년에 몇십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청춘기인데 이때 자기 교육을 잘못 받은 건데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도 저는 전제가 대학은 아예 무료화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20, 30년을 걸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대학제를 다 바꿔야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입학제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 그리고 주택제도를 다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서민들 극빈층이 아닌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주택 문제와 교육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저는 이 우리나라 야권과 진보 쪽이 마련해야지만 이 차기 선거에서 저는 희망이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반값 아파트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그쵸. 경우를 예, 들어가지고
홍준표 지사가 네, 국회의원 시절에 얘기했죠. 예,
그분이 제기를 했고 그 당시 네. 또 뭐 여당이 서로 앞다퉈서 네. 반값 아파트를 시행하자라고 했었는데 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도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 뒤로
가장 큰 문제는 네. 저 문제예요. 결국 반값 아파트가 가능해지는 비결이요. 다른 게 아니라 싱가포르는 모든 토지가
국유화돼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유 토지가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LH공사가 그 조성한 택지를 이 민간에 분양하지 말고 이것을 그러니까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는 그 위에다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하려면 이제 LH공사의 지금 그 적자 그 부채가 한 13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앙정부가 껴갖고 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주택복지를 제대로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주택복지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거의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제공하는 건데 이거를 LH공사가 자기 돈 가지고 하거든요. 여기서 발생한 적자는 뭘로 메꾸냐면은 고가로 분양해갖고 메꾼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가 분양이 지금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LH공사가 지금 적자가 날 일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국가예산 중에서 주택복지로 나가는 중앙정부 예산이 1년에 2, 3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주택복지를 한참 펼칠때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예산으로 보면은 거의 1년에 30조 원 정도의 주택복지 비용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을 진보 세력이 집권하고 펼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항상 그냥 집권해갖고 5년 만에 주택의 질이 달라지고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당을 찍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실 박정희 전두와 노태우 정부가 집권해갖고 성장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 주공아파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주공아파트, 예.
주공아파트 제공해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험이 있는 그 이 50대 이상 분들이 지금 과거가 좋았다라는 그 회상을 하고 있으면서 보수 정권을 찍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복지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 항상 돈 문제가 나와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럼 우리가 돈이 많아야지 선진국이 네. 돼야지 복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반박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뭐 어찌됐든 논란이 됐지만 그 김상곤 교육감이 그 뭐 버스 공영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포퓰리즘이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재원도 없으면서 재원 대책부터 마련하라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제가 뭐 그때 그 당시 뭐 논쟁은 잘 모르고요.
예, 뭐 그 우리... 논쟁을 떠나가지고
네.
예, 저 복지 정책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아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력이 지금 그 세계 10대 강국이거든요. 이거는 뭐 보수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 정도 되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한 나라가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많죠. 스웨덴, 뭐 네덜란드, 뭐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다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되고 네덜란드가 2천만 명, 스웨덴이 뭐 1천만 명, 근데 벨기에는 뭐 500만 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유럽에서 인구가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만 5천 달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연말에 3만 달러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은 이태리 정도까지 가 있어요. 근데 이태리는 이른바 G7입니다. 서방 7대 강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서방 7대 강국에 거의 근접한 나라인데 복지의 수준은 거의 OECD 최하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강국이라는 건 뭡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바로 국력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의 부의 수준은 자본주의 실대 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민들의 삶의 수준은 세계 7대가 아니라 세계 30위, OECD 꼴찌. 얼마나 안 좋으냐면은 가령 그 동유럽에 있는 체코 있죠. 체코가 우리가 괜히 깔보는 나라거든요. 체코의 노인들 그 행복 수준이 OECD 1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꼴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체코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5,000달러예요. 우리의 반이에요. 근데 노인 복지는 우리보다 5배를 넘게 합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철학의 문제이고, 그 철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말로 민주주의적인 정신을 가진 공화국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뭔가 시장, 자본, 수익성,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의 부, 이걸 중시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 저는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는가요?
그렇죠. 매기는데 문제는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처럼 세금이 그냥 뭐 공무원들 월급 주라고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이 국민들, 5천만 국민들 중에서 지금 3분의 2, 그러니까 3천만 명 정도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더 내고 돌려받는 것은 한 1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죠. 말하자면 등록금을 다 무료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1인당 노인들한테 가령 이제 1인당 기초연금제 2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거를 한 40만 원 줘야 되고, 40만 원 가지고도 살 수가 없죠. 노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국민연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럽 수준으로 가려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1인당 노인들한테 100만 원 주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앵커 선생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거의 못 드려요. 저도 뭐 살기 빠트하니까. 근데 정부가, 국가가 나서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50만 원, 100만 원 드리고, 아버지한테 100만 원 드리고, 그런데 나로부터 벗어가는 세금은 1년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엄청난 이익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유층들은 이제 좀 뭐 1년에 한 받는 거는 1000만 원 정도인데, 내야 되는 세금은 뭐 거의 뭐 1억, 아니면 이건희 패밀리는 거의 뭐 1년에 한 1500 정도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불만이 많겠죠.
그렇죠. 예.
근데 따라서 당연히 이 복지국가를 만들려면은 어차피 서민들한테는 이익이 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좀 상당히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불리하게 마련이고요. 따라서 이 선진국의 정치를 보면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 누구로부터 세금 얻어갖고 누구한테 줄 것인지, 이게 어느 선거나 항상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게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역사에 지금 초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부터 이제 이 대장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론조사를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성장이냐 분배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직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네. 여론조사 보면 분배 쪽이 조금 더 높고요. 또, 특히 부유층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률이 높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유층이 자기의 땀과 노력에 의해서만 번 사람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뭔가 부당하고 네. 마이클 샌델 얘기처럼 정의롭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려면 부유층들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게 맞는 거고요.
예전에 그 뭐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그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뭐 우리나라 최고 소유율이 뭐 90%까지 육박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실제로 저도 뭐 놀랬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부유층 최고 세율이, 말하자면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1년에 한 10억 넘게 버는 사람들이 그 거의 자기 벌이에 거의 뭐 한 1억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거의 한 70%, 80% 정도를 내게 했는데. 예. 그게 뭐 박정희 정부가 뭐 유별나게 뭐 진보적이거나 복지국가하려고 한 게 아니라,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미국도 그랬고, 미국이 최고 세율이 70년대 말에 79%였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한 75%였고요. 스웨덴도 한 75%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부유층 최고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나 유럽 같은 그런 복지국가가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부가 50년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젠하워는 알다시피 이제 2차 대전의 영웅이고 공화당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권했던 50년대 미국의 최고 세율이 90%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억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90%를 정부가 가져간 거예요. 부유층들이 뭐 이만큼 나왔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세율이 극적으로 낮아진 게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이거를 30%로 거의 반 이하로 깎아버리니까 미국의 이제 이 부유층들이 이제 레이건 만세, 부시 만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율이 거의 뭐 최고 세율이 60%, 7% 된 선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당시 박세일 선생이라고 하죠.
그렇죠.
세계화를 네. 주장한 선언. 네. 이 양반들이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공화당 논리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김영삼 정부가 세율을 낮췄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이제 북측과 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 세율을 그냥 재경부 관리들이 이제 낮추자 하니까, 괜찮은 뭐 낮추자 그래갖고 그냥 계속 낮춘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민주화된 정부가 세율을 계속 낮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 세율을 이제 거의 레이건 수준을 낮추려고 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복지국가 담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기니까 예. 역풍을 맞은 거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낮추지는 못하고.
예, 못하고 그 지금 주춤해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자기들이 사실은 증세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낮추려다 못 낮춰가고 결국은 약간 높인 것도 있거든요.
예.
말도 맞는데 자기들 원래 원래 원했던 것은 낮추려했던 건데 이제 못 낮춘 것 뿐이죠,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YS가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그렇죠. 유입이 예. 되기 시작한 이제 그게 이제 감세 정책으로 1차적으로.
네. 그걸 다 지휘하고 기획한 게 바로 박세일 사람입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 다시 뭐 복원을 한다고 해야 될까? 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뭐 복지세를 일부에서는 뭐 신설하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뭐, 취지는 뭐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은 세금을 걷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세금 걷어갖고 어디다 쓸 건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뭐 이걸 국방비로 쓸 건지 아니면 뭐 재벌들, 대기업들 주는 데 쓸 건지 이런 게 없으니까 따라서 특정한 목적에만 쓰겠다라고 하자.
예.
네. 사회복지 목적세라는 걸 걷자라 하는 건데요.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세금은 뭐 더 걷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단 소득세도 좀 더 걷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큰 거 중에 하나가 사실은 4대 보험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중에서 제일 그 액수가 큰 게 이제 국민연금이랑 그 건강보험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뭐 1인당 뭐 지금 소득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지금 일정 정도 거두고 내가 반대고 회사가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반, 회사가 반이 아니라 내가 일 내면은 회사가 2를 내는 나라들도 있고요.
아하.
예. 반드시 반반이라는 원칙은 없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뭐 덴마크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4대 보험이 없고요. 모든 복지를 또 세금으로 다 해요. 특히 소득세를 많이 나게 되고. 법인세는 또 상당히 낮고. 이렇게 나라마다 다 굉장히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딱 나타나는 게 법인세는 뭐 대충 비슷하게 걷고 있고요. 다른 나라랑. 제일 좀 적게 나타나는 게 개인 소득세예요. 소득세를 지금 말하자면은 일정 정도 못 걷고 있거나 아니면 소득 공제되고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이걸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저는 세금을 더 내는 논의가 원칙적으로 많은데 요 얘기를 하자면 이게 중요한데 일반 국민들 그리고 월급쟁이들이 소득세 더 걷자 얘기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도 없거든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니 세금 걷은 건 내가 후조은 게 나가는데 일단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이죠. 예.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아까 얘기한 보편적 복지 얘기랑 연관되는 얘기인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소득 상위 30%한테는 이 복지를 안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소득 상위 30%라는 게 무슨 부자들이 아닙니다. 웬만한 대학 나온 월급쟁이들은 다 연봉이 5천만이 다 넘어가요.
그렇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 대부분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국 평균을 딱 내면은요 소득 상위 40%가 넘어가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있어요 실제로. 가령 카드 신용카드 많이 쓰면 옛날에 공제 많이 받았는데 지금 없애졌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연말 성장 정산 때 난리가 났죠. 막 박근혜 정부 욕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 이해가 갑니다. 그 왜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설령 집권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거 박근혜 정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왜 이분들을 그런 복지 혜택에서 빼냐 이겁니다. 박근혜 정부 빼고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집권하게 됐을 경우는 이분들에게도 복지를 줘야죠, 당연히. 반값 등록금 혜택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70% 부자라고 해갖고. 우리도 줘야죠. 그래야지 세금 낼 맛이 나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볼 땐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아까 얘기처럼 월급이 7천만 원이 됐건, 아니면 뭐 부부합산해 갖고 뭐 1억이 됐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민주화하는 운동하는 분들 중에도. 특히 이제 이런 분들 많은데, 이분들도 자기가 세금을, 그래, 나 천만 원 내겠다. 더 내겠다. 근데, 나를 비롯한 모든 그 국민들한테 정말로 품질적인 복지를 다오. 나한테도 좀 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복지국가 만들려면 어찌됐든지 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가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세금 걷는 것도 국가고.
그렇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진보 개혁 진영에서도 이 국가의 개입이라는 문제를 놓고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그 기존의 그 박정희 체제를 깨부숴야 된다 얘기한 분들은 국가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살벌하고 무시무시하고 뭐 조선왕조 아니면 뭐 일본 식민지 그냥 총독부 생각나고 박정희 생각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뭔가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스매시라고 하죠. 쳐 부숴버리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지국가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야, 복지국가도 국가니까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지공화국이라 얘기합시다. 우리가 만들려는 게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는 5천만 국민 전체가 뭔가 그 결합되어 있는 체인데, 여기가 그러면 5천만 국민 전체를 위해서 빈부격차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복지국가고, 이게 그럼 복지공화국 아닙니까? 그럼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시청자들이 듣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 좀 더 들어가서요. 지금 뭐 장하성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네. 이제 그 경제학계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 그분들과 지금 장하준 교수님이나 우리 정승일 박사님이나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차별한 부분이 좀 있죠.
네,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어떤 복지 정책을 이뤄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뭐 복지세를 새로 신설해서 누진 적용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거는 다
그런 것은 다 동의를
동의를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들어가면 달라지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제 그 복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예. 말하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제 잘못 왜곡해 하고 복지 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왜곡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자리를 좋은 걸 많이 창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충분하면은 복지를 많이 줄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등록금을 정부가 무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봉 1억짜리 일자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그까지 그냥 등록금 1년에 1천만 원 감당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더 문제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현장 노동자들이 1년 그 연소득이 한 8천만 원에서 9천, 1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아예 자녀들 그 등록금을 다 대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노조원들이 복지국가 운동에 소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차 노조원들이 바로 특권층이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도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임금을 높이면서 하청단가를 깎아야 되는 회사 측의 고충도 있고 또 이런 얘기가 또 실제로 하청당, 하청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먹혀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이제 저거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재벌을 깨고 해체하고 대기업의 독점을 깨야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 정규직의 노조 독점도 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보 쪽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이제 저는 그 장하성 교수님 얘기를 돌아가자면은 이런 식의 얘기인데 장하성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지국가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게 바로 경제민주화다. 말하자면 하청단가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 임금 차이를 줄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근데 어떻게 줄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재벌을 깬다고 해가지고 하청단가가 올라갈까요? 얘가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자동차 회사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령 쌍용 자동차와 삼성 자동차도 하청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그럼 하청단가를 안 깎나요? 그 재벌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외국에 매각됐어요. 그 말하자면 재벌 개혁을 자칫하게 되면은 이게 재벌을 깨버리게 되고 해명하게 되는데 그 재벌 없어. 그럼 걔들은 그러면 비정규직 채용 안 해? 이미 대우자동차의 비정규직 무지 많은 거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대우자동차가 또 하청기업들 하청단가 다 깎아요. 똑같이.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GM, 독일의 폭스바겐 다 깎아요. 아니 이익을 중시하는 그 기업들이 자기 납품하는 회사들을 보고서 하청단가를 올려주는 그렇게 자비로운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무슨 뭐 재벌들이 유별나게 사악해서 하청단가를 깎는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재벌을 개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여버리고 산별노조를 구축하게 해가지고 저임금을 주는 기업들은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지 재벌 얘들 그냥 몇 개 뭐냐면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 나가는 대별 기업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뭐 삼성차,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몇 개 되지도 않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익도 별로 안 나는데 얘들을 조져가지고 트리클다운을 강제하겠다? 그래봐야 1년에 5조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거의 천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이분들에게 적어도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려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00조에서 200조 단위예요. 이거를 앞으로 당장 못하니까 10년, 20년을 걸쳐서 만드는 거대한 대장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판에 그냥 재벌들 몇 놈 조져가지고 이거 해갖고 된다? 이게 경제민주화다? 제가 볼 때는 과장도 이런 심한 과장이었고 더군다나 이게 안 되는 게 이 동맹군을 못 만들어내는 게 장하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또 친화적이지도 않아요. 이런 그 식의 노동운동이 발전하려면은 말하자면은 비정규직들을 조직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 조직을 해야 되고 조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학자금 등록금 어떻게 무료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이분들이 말하자면 동네 식당 아줌마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가서 쏙쏙 들어오는 말들 말하자면 아들놈들한테 등록금 무상화시키겠습니다. 아주머니들한테 월세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30만원짜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하성 교수님 말에 따르면 이런 분들 아줌마들한테 가서 재벌계약 해야 되거든요. 출자 총액제 해야 되거든요. 금산분리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아줌마들이 뭔 소리요? 이렇게 이 책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 전략적으로도 제가 볼 때 잘못돼 있고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의 진보 그리고 민주 세력이 총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저는 복지국가 운동과 경제민주화 운동이 같이 가야 되고 결합돼야 되고 결국은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서민들, 애엄마들 이분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분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관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월급이 더 높아지겠죠. 그와 동시에 이제 학자금 융자 같은 것들을 아니 학자금 그 등록금 무상화 같은 그리고 이제 거의 이 주택 비용을 다 줄이는 거. 가계부를 딱 들여왔을 때 정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던 사람들이 300만 원을 벌게 만들고 이게 경제 민주화죠. 동시에 나가는 돈은 200만 원 나가는 게 100만 원만 나가고 나머지 100만 원은 정부가 해주는
복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계부가 작성될 정도의 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것이 출발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스토리의 하나 이게 궁극적인 목표고 이거를 달성하는 수단 중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제일 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박정희 이래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재벌로 쏠려 있는 네. 이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복지라는 문제랑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그러니까 재벌 개혁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는.
재벌 개혁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네.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이 수출 제조업 쪽에 있는 대기업과 재벌 기업과 그게 아니라 내수 서비스업에 있는 제조업, 이 재벌 기업을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마트 때문에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하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규제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가령 현대자동차가 뭐 실제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돈을 1년에 몇십, 뭐 10조, 20조씩 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마트 같은 거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우주항공을 해가지고 가령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 뭐 여객기를 만들겠다. 비행기를 만들겠다.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 여객기 만드는 중소기업은 없거든요. 자영업자도 그렇죠. 없고. 네. 그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그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니까 이거는 저는 진보와 민주주의에게 그래, 너 잘한다.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게 말하자면 이 관련 다각화가 아니라 문어발식 확장이거든요. 문어발식 확장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수출 제조업 쪽으로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기업 쪽으로 나간다. 더군다나 이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뭐 가령 우주항공이라든가 제약산업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R&D 집약적이고 과학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런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공계 문제도 해결되고 더군다나 굉장히 고부가치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 쪽이 탄생하게 되면은 우주항공은 부품이 100만 개가 넘어가요. 자동차보다 10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관련된 이 하청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그럼 여기 일자리 많이 창출되고 임금 올라가게 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장려를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내수 서비스업으로 들어가서 뭐 순대 만들고 무슨 뭐 동네 빵 만들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제어하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차별화된 재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간의 우리나라 진보 민주 쪽의 재벌 정책은 그게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물어봐도 다 나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들 정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현대차가 옛날에 현대건설 하다가 문어발식 확장해갖고 현대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울산 경제가 있는 건데 왜 저것까지 못하게 하냐는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저는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재벌 개혁 전략을 짜야 되고 정교하게 우리가 정치 전략, 경제 전략을 짜가지고 타겟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하게 되는 좀 더 정밀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제 장하성 교수라든지 김상조 교수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문어발 해체, 그 이제 재벌 해체라는 논리로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기존의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네, 기조를
그런 기조로 유지돼 네. 유지가 되어 왔고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저 현대 그룹이
네.
원래 하나였잖아요.
네.
지금 이게 이제 DJ 정부 때 그래서 2000년인가요? 왕자의 난 이후에 네. 세 개의 계열로 분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것은 뭐 문제가 뭐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이건?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완전 해체되지는 않고
네,
그냥 그런
데
살아있으니까 이제 네. 괜찮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대 아산 있죠. 대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힘들죠. 지금 남북관계 안 풀리고 있으니까. 근데 현대 아산이 북한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거는 참 우리가 보기엔 참 좋은 사업을 한 거죠. 더군다나 옛날 그 정지용 회장의 뜻을 이어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했던 굉장히 제가 볼 땐 바람직한 정책이었던 남북 교류와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는 거였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당장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에 만약에 현대그룹이 쪼개지지 않고 현대차와 현대아산이 같은 그룹에 있었다면은 현대아산이 지금처럼 그 쩔쩔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쪼개지는 바람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네.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저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룹 체제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뭔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그 사업을 할 때는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담하는 게 그룹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벌 그룹 자체가 유지가 되고 어떤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국가와 재벌이 서로 상당한 공조 체제를
공조도 해야 되고 해야 일정 정도는 이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걸 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규제하고 조져야 되는 거고.
예.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박정희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예. 제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그 이 중화공업화는 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가령 뭐 사카린 수입하거나 아니면 뭐 외국 제품 수입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우리나라 재벌 3세들이 돈 벌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외국차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거 많이 하고 있어요. 박정희 정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자식들 수입해서 팔지 말고 독자 개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왜 민주정부가 그런 거를 안 하냐. 독재정부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박정희 정부가 경제성장을 추동해온 과정들을 보면 약간 이게 계획경제의 성격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뭐 상당히가 아니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경제라는 걸 그냥 대문짝까지 걸어놓은 거죠. 계획경제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찌됐든 그런 계획경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특히 복지국가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저는 그게 당연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지국가 얘기가 지금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많은 분들이 재원조달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거냐, 경제성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뛰어난 그 이 진보 민주 쪽의 전문가들 한 100명 모아놓고 거기 시민단체 참가하고 그다음에 복지단체 참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간 동안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얼마 만들 거고 거기서 세금 거두는 거 얼마고 국민연금 얼마 걸 거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구가 딱딱딱딱 맞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나라처럼 이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시장 논리에 맡길 수가 없는 게 시장이 알아서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모아서 집단적인 이상에 의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획경제라는 게 무슨 독재가 아니라 집단이성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 공화국에 직결해가지고 이 공화국이 어떤 식으로 경제를 끌고 나가고 세금을 앞으로 5년 뒤에는 얼마를 걷어가지고 노인들한테는 얼마 줄 거고 학생들한테 얼마 줄 거고 그다음에 아줌마들한테는 얼마 혜택 줄 것인지를 계산하는 거 있죠.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맹아가 이게 무슨 맨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박정희 정부 때 30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걸 한 인프라도 있고 관료들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따라서 저는 그 박정희 체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체제의 그 계획 경제 요소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재벌들을 도와줬지만은 동시에 박정희 체제는 재벌들을 한편에서 엄청나게 조진 거예요. 쓸데없는 거 못하게 만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이 말하자면 막대한 대자본들 이 얘들이 통제 안 받고 있는데 삼성공화국인데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정말 민주공화국이 삼성을 정말 휘어잡고 가야 되는 거죠. 일자리 창출하게 만들어야 되고 세금 1년에 1,500씩 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말 잘 들으면 협조하는 거고 말 안 들으면 정말 뭔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 전체를 저는 그 이 그냥 시장에 맡길 수가 없고 뭐 기업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계획경제를 스탈린식의 명령 경제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참여 민주주의 입장에 맞게 시민들도 참여하고 노인들도 참여하고 기업들도 참여하는 공동으로 막대는 이런 것이 저는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스웨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미 뭐 네덜란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착한 박정희 체제
착한 박정희 어감이 좀 그래요. 저는 예. 뭐 이제 박정희 체제 뭐
어쨌든 이제 박정희 체제 하에서 우리가 그 뭐 긍정적인 측면은 그거 아니에요.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네. 예, 효과를 달성했다. 네. 예, 그걸 추동할 수 있었던 건 국가에 의한 어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이 체제인데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든지 아유. 예, 재벌 이외에 다른 그 중소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배제를 하고 예, 대기업과 함께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정경유착의 이제 비리들이 양산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방금 그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제거를 한 상황에서 국가가 생각하는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저는 뭐 예. 대충 맞는 얘기고요. 예.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칼 폴란이에요.
네, 예, 폴란
얘기 뭐 이제 정태인 박사님이라든가 예. 뭐 홍기인 박사님도 칼 폴란이 연구소를 만들고 있는데 칼 폴란이가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된 제일 거대한 전환이거든요. 예. 그 거대한 전환이 왜 전환이냐면은 그 책이 쓰여진 게 1940년대 초반이에요. 1930년대 대공황이 벌어지고 나서 10년 뒤에 쓰여진 책이고 쓰여진 시기는 30년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거대한 전환을 겪고 있다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네. 그 책의 내용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30년대 대공황이라는 게 바로 시장 자유주의, 시장 만능. 이게 이제 해체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두 개의 그이 말하자면 반응이 나오는데, 또 하나가 루즈벨트고, 또 하나가 이제 히틀러 같은 나치, 파시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거대한 전환에서 이 폴란이가 나치나 그 파시즘이라는 것이 시장주의, 시장자유주의와 이기성 만능주의, 그리고 기업자유주의 만능주의를 일정 정도 넘어가는 일정 정도 바람직한 걸로 묘사라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980년대 시작이 돼갖고 30년간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한 게 바로 자유주의의 최신판이 신자유주의였고, 우리나라에 이게 90년대 들어와서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로부터 지금 질렸다 할 정도로 뭔가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저는 박정희 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저는 파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제가 데모하고 감옥 갈 때 전두환 정권을 식민지 매판자물이라 얘기하지 않고 군사 파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정확했다고 생각해요. 파시즘이에요. 근데 파시즘이라는 게 바로 자유주의가 아니고 이 국가 독점자본처럼 국가가 이 대자본, 재벌조차도 그냥 막 말 안 들으면 안기부에 끌고 가서 고문하는 이런 체제였거든요. 이런 체제를 통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안정화시킨 건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자유체제는 아닌 건데, 저는 이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 일정 정도 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 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죠. 근데 저는 배워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배워야죠. 예.
다른 게 아니라 대자본, 그다음에 금융 자본, 돈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인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끌고 가고 어떨 때는 회초리를 휘두르는지, 이거는 바로 파시즘도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정말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장자크 루소가 민주주의의 원리가 일반의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기성과 이 공화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장자크 루소가 얘기한 그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에 맞더라도 저는 이 자본, 대자본을 어떻게 하면은 규제하고 어떨 때는 얼르기도 하고 끌고 갈 것인지가 저는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를 지난 그 민주정부들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걸 다 그냥 없애버리면서
방기한 측면이 있죠.
네, 방기했던 거죠. 예.
오히려 뭐 재벌개혁이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기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재벌의 힘이 더욱더 강고해지는 이런 그 부작용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재벌 문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런 말씀을 그 장하준 교수께서도 뭐 지난번에 삼성에 가서 보니까 그 강연도 하시고 그랬는데, 두 분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재벌과 어느 정도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참 그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게 이제 참 오해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거라 제가 사실은 그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거는 당장 타협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건 회장 보고 당신 그 1년에 2천억 버는데 한 1,500억 정도 세금을 내놓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타협하겠습니까? 저는 그 지난 3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세금 문제 가지고 벌어진 혁명들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가 말하자면은 이 베르사유 궁전을 저놓고서는 돈이 모자라니까 말하자면 3부에 소집해갖고 세금 더 내라 했다가 사람들이 세금 못 내하면서 터진 게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독립혁명, 그것도 보스턴에서 차 사건이 결국 세금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이 지배 세력한테는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처럼 싫은 것도 없고,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문제는 정말로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막판에 가서 싸우고 싸우다가 이건 회장이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항복하면서, 그래 내가 세금 더 낼 테니까,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래 너 당신 세금 더 많이 내고 그 대신에 당신 회사를 뺏지는 않을게. 그러면서 당신이 그 회사를 그래 뭐 그동안 전자 이쪽 많이 키웠고 반도체 많이 키웠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아니면 뭐 아들놈 잘 키워가지고 앞으로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그 이재용 회장이 그 바이오 산업 키운다고 하는데 그래 열심히 키워봐. 이런 걸 해나가는 거 있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타협도 아니고 상당히 10년, 20년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집권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집권하는 것을 이 가로막는 그 삼성경제연구소와 그것과 연관된 보수 언론의 엄청난 저항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드 시위돼야 되고 싸움돼야 되고 뭐 누군가는 끌려갈 거고 이런 과정 전체를 다 얘기해서 마지막 상태가 말하자면은 모든 걸 다 너희들 걸 뺏진 않고 그냥 일부만 뺏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올리겠다.
사립대탑이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왜곡돼가지고 저 이제 뭐 사람들이 약간 좀 바보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사회적 대타협 하면서 이제 지배구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아들, 뭐 손자 뭐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 네. 대신에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라. 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점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된 거죠. 예를 들어 뭐 투자, 국가가 이 사람들의 지배구조를 보존해준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겠느냐.
알았죠. 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재벌 경제 체제에서 이 고용 효과라든지 투자 효과가 상당히 지금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입증이 네. 됐잖아요.
네, 입증됐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런 측면도
그렇죠. 또, 네, 그 말도 네. 맞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지금 그 재벌 체제 하에서 그 이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게 그렇게 된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지금 그 지난 20년 동안 말하자면 97년도 이후에 새로운 업종을 개척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기업에 이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냈어요. 가령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냈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낸 상태에서 이 이익을 가지고서 전자 자기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가령 바이오 산업 쪽에 뭐 새로운 계획사를 만들어갖고 이쪽으로 이익을 빼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소액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죠. 왜냐면 왜 내 회사의 이익을 빼가지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해갖고 주가 올리는데 신경 쓰지 않고 왜 저쪽에 있는 다른 회사를 만들어? 라고 하면서 이것은 뭔가 이 총수일가가 뭔가 재산을 빼돌리는 거다. 라고 비난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기존의 일자리 가지고 하는 거면 당연히 그런 기존의 일자리는 자동화되기 마련이고 그런 고용 창출 효과는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은 지금 재벌들이 뭐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특별하게 그래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시행한 재벌 개혁이 월가 모델로 되고 소액주주 운동이랑 결합돼가지고 펀드 위주로 되고. 펀드들이 무슨 애국자입니까? 그냥 이익만 나면 되는데 주가 올리면 되는 거고 배당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위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재벌들도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신규 업종으로 진출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유일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은 국내 내수 업종 있죠. 이마트라든가 뭐 이건 가령 뭐 대기업들 무슨 뭐 납품하는 뭐 식자재 납품이나 이게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정말 그냥 한 달에 150만 원짜리 저임금 업종 아닙니까?
오로지
이렇게밖에
그,
안 되는
예,
거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당장 그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 네. 지금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있죠.
저는 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을 규제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은 이 수출 제조업 쪽으로 나가는 것은 잘한다고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그 대신에 이 내수 업종으로 들어와서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철저하게 맞고. 이런 차별화된 재벌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펀드 자본주의를 키우다 보니까 펀드들은 상관없거든요. 다 싫고 특히나 더군다나 펀드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재벌들이 내수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장 돈이 되거든요. 중소기업들 쓰러뜨리고 자영업자 쓰러뜨리고 당장 돈을 버니까. 근데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우주항공이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5년 뒤에 돈이 될지, 10년 뒤에 돈일지 몰라요. 왜냐면 세계 최강자인 보잉, 에어버스 같은 데도 있죠. 그 다음 제약산업에서 미국의 화이자, 그 다음에 뭐 이 유럽의 이 100년이 넘은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랑 경쟁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뭐 뭔가 명함이라 내려면은 앞으로 5년은 커녕 10년 뒤에도 이익이 안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펀드들이 다 싫어해요. 주가 떨어져요, 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펀드들의 이익에 맞춰가지고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느냐 이거야. 근데 지금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펀드의 이익이 곧 소액주주의 이익이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곧 뭔가 국가 전체 이익처럼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장시간 저희가 그 복지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비아냥이 유포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반동이 가능했습니다.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도 좋지만 경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훨씬 크다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